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 다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크나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기쁜 교제 나누는 귀한 이 시간이 되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현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들과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그 천국의 현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통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의 천국의 현실이 증거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읽는데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본 말씀들 9장 특히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제 따라야 된다.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구절들에서 이 천국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패턴입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고난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 패턴은 우리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 그리고 영광,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고난 그리고 영광, 이게 기독교의 패턴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고난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광,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구장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패턴이 이거 아닙니까? 분명히 고난을 지금 계속 가르치시면서 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 그 믿음 없이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해 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즉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이니까. 뭐 좋고 나쁘고 저희들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 그리고 영광이면 저희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고난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 약하다 보니까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9장 전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긴 하시지만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제 9장서부터는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그날까지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또 길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같이 이렇게 뭐 16장에 끝나는 게 아니라 24장까지 가면서 고난입니다. 그러나 끝에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복음을 끝을 내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넣으셔야 됩니다. 아, 이 세상에선 고난이구나.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뭐 감옥에 가야 되고 뭐 잡혀서 죽어야 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허락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고난은 저희가 좀 이 왜 하도 우리가 못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들, 믿음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욱더욱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런 고난이 세집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면 그러면 좀 이게 이상한 건데,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안 하셨어요. 왜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약속된 것 같이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기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건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미 그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영원한 영광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그곳의 현실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현실, 즉 영광으로 옮겨진 현실, 우리의 그 천국에서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현실,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여지는 영광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깨달으시고 이제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이제 그 영광을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건 기쁘게 사는 겁니다. 정말 죽음도 이제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장난으로 써놓으신 게 아닙니다. 죽음이 유익하다. 참으로 유익하니까 그렇게 써놓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믿는 저희들이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이 살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있는 그 영광이 지금 이미 우리의 소유라는 것. 이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오늘 28절부터 보지만 바로 한 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28절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변화산에서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참여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을 말하면서 뭘 봤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가 봤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그 변화산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똑같은 걸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뭘 봐야 되는 것까지도 미리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우리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에 참여된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가복음에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마태복음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즉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 그 모습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비슷하잖아요. 해같이 빛난다. 지금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초림인데 재림 때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저 초림 때는 그냥 인간의 모습만 보여지는데 재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약하게 오시는 게 아니죠. 크신 위엄을 봤다.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가 봤다. 즉 초림인데도 불구하고 재림 때의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변화하신 예수님과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다.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인지 알고 엘리야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때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한데 알아봅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뭐 몇백 년에 태어났던 우리 예수님의 아들들 만나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봤지만 그때 가면 다 알 것 같아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모세 알 것 같아요. 엘리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분 이 세 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종합되어서 보여집니다. 먼저 이 변화산 사건에 구약 때 하나님께서 출현하시는 사건,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에 쓰여졌던 용어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뭐 산, 구름, 광채 이런 것들. 그 구약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생각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구약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누면,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구약 시대를. 율법, 그리고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럼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은 당연히 모세죠. 그리고 우리 엘리야. 뭐 왜 꼭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뭐 다른 사람도 대표할 수 있겠다 싶죠. 그러나 엘리야가 여기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대, 그 율법 시대와 선지자 시대를 다 이루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시대, 즉 복음 시대.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실 때는 시내산이었어요. 그때는 우레와 번개와 불, 연기,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근데 엘리야한테 임하실 때는 좀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강한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다 나오고 불 가운데도 안 계셨다 나오고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제 발전이 있어요. 모세 때하고 엘리야 때. 그런데 이제 복음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율법 시대와 선지자 시대를 다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시대. 구약 때 오셔서 백성을 만나는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왜? 구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선지자 시대, 이제 복음 시대. 계시의 점진성이 보여집니다. 즉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계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즉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런 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나옵니까? 무슨 말씀을 나누셨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매. 즉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 죽음이라 이거죠. 즉 그 예루살렘에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제로 만나면 우리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별세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죠. 근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 엑소더스. 우리가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 제목은 애굽 출 애굽 애굽에서 출 나온다 이거죠. 근데 영어는 애굽이라는 단어는 다 빼고 그냥 나온다고만 얘기해요. 엑소더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출.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엑소더스,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원어가. 즉, 출애굽, 출죄, 출세상을 예표하던 출애굽.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더 나은 모세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예표하던 일을 이제 참으로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 이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출, 즉 참 엑소더스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출 세상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야, 너 뭐 해플라면 왜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냐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기쁜 겁니까? 제가 좀 도랑 미친 겁니까 지금? 아, 세상에서도 어디 좋은 데 간다 그러면 아, 그거에 대해서 엄청 얘기할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가본 데가 많이 없어서 뭐 하와이 그러면 그 하와이 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거예요. 그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천국 가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가 장난하는 겁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즉, 이 출세상,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참 엑소더스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참 출죄, 출세상에 참여되는 것이죠. 우리도 죽음과 부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나갔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눈에 보이게도 이제 나갑니다. 죽습니다. 뭐 어떻게서든지 빨리 죽자. 그거 아니죠.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미리 죽는. 근데 결국 그것도 뭐 하나님 뜻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자살은 죄예요.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죽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일이 그냥 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일이라도 그거 열심히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는 날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지만 죽는 그 사람에게는 전혀 슬픈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자식들 좀 앉혀놓고 제 나가는 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들도 아, 이게 나쁜 날이 아니구나. 좋은 날이구나, 이게. 이걸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 뵈러 가는데 그분과 이제 영원히 죄도 안 짓고 완전하게 사랑하며 살려고 가는데 여기 왜 하루라도 더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이면 그러면 정말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들 어디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 아닙니까? 아, 이제는 그게 참 진리인가? 의심도 안 돼요, 이제는. 참 너무 감사해요. 젊었을 땐 좀 의심도 했잖아요. 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의심도 안 돼요, 이제. 믿음을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서 좋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9장 32절 34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이 제자들 맨날 자요. 그죠? 이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서도 자고 그냥 자는 것밖에 몰라요. 삶이 참 피곤했나 봐요. 이 사람들도 저희같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요.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여러분 모세가 지금 천국에 갔다가 이렇게 잠시 온 거라고 하면, 그래갖고 다시 천국으로 가는데, 모세가 왜 여기 있고 싶겠습니까? 집 지어놓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모세.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정말. 여러분 같으면 모세였으면, 그래,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나 여기가 더 좋아. 베드로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베드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특히 뭐 스가랴 14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그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영원한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 스가랴 14장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그 구약의 초막절이 영원한 초막절로 변해서 이제 그 영원한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초막절이 뭐였어요? 구약 때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뒤로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바라보게 하는 게 초막절이었죠. 즉 백성들이 모아져 있는 현실입니다. 백성들이 모아져서 초막이 덮이는 거죠. 초막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지금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초막으로 덮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태버네코 즉 구약의 성막, 그 성막이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이 뭐예요? 덮는 거죠. 덮는 거.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현실은 백성들이 추수가 되어 있는 현실인데 그렇게 추수가 되어 있는 현실에 아름다운 가지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름다운 가지를 덮는 거예요. 지금 뭐냐? 모여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현실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성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었죠. 구약의 모세 때 지은 성막. 근데 그 성막이 성전이 백성들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성전. 왜? 예수님이 창선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 성전이냐? 예수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 안에 사람과 인간이 만나 있잖아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자. 저도 하나님과 이 인간의 만남 아니에요? 나도 성전이에요. 내 안에 사시죠. 그렇게 덮이는 거 아닙니까? 즉, 백성들을 덮는 거예요. 그게 영광으로 덮는 것을 지금 세상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현실이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현실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장막이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즉 모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영이시죠.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이 백성들을 영원히 덮는 겁니다. 뭐냐? 내가 부활하는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은 모습이에요. 그 구약서부터 이렇게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거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덮임을 받는 게 부활이에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 영광이 나를 영원히 덮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 자신이 장막이 되어서 백성들을 영원히 덮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을 영원히 덮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이 세상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산다면 이 세상 어디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한 것으로 얘기가 되면 천국을 빼놓으면 아 그러면 여기 어디 좋은 여행지에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천국을 껴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뭐가 좋아요 좋기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데가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할게요. 아닙니다. 여기가 좋지 않아요. 즉 이 세상에서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영원한 초막절을 여기서 지키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식으로 지어놓고. 왜? 좀 이해는 가거든요. 이게 그날이네. 그 영원한 초막절 그날이네.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지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참 초막절은, 영원한 초막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세상이잖아요. 즉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 고난을 우리 겪지 말자 이 소리예요, 사실. 만약에 거기서 영원한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 되어서 정말 그것으로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거면 고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왜? 아직도 이 세상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죽으러 가야 돼요. 누가복음 9장 34절부터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구름, 영광의 구름,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분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구원 역사의 종합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도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예표했던 거예요. 다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구약적인, 즉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아니 처음 창조까지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히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후에 구약적으로 초막을 이 세상에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짓고 뭐 어쩌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다 천국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는 이제 저희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그게 미니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미니멈으로 살 그런 자신도 없어서 좀 더 풍부하게 삽니다. 모자라니까. 아, 정말 어쩔 때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 미니멈으로 뭐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살고 싶어요. 왜? 천국만 바라보고 하고 싶은데 아,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이 못 됩니다, 제가. 한참 한심해요. 그래서 뭐 좀 더 편안한 침대라도 갖다 놓고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뭐 어떻게 해, 정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초막 짓는 걸 허락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적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입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모세도 얼굴에 영광이 빛났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없어지는 영광이었어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뭐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리하여 얼굴에서 영광이 비쳤어도 다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뭐 좀 이 세상에서 좀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면류관을 그분에게 던지며 여러분은 옆으로 뒤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결국 구원에 있어서는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일로 와. 내가 영광의 관을 너에게도 씌워준다. 이러시니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뭘 한 게 있다고? 뭘 잘했다고? 영광의 멸관을 우리한테 씌워주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높이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예수님,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부활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신부가 나와요. 즉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데 거기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아니 아까 예수님 옷이 빛나고 깨끗해지고 빛나고 희어졌다 이랬는데 아니 우리들이 천국에 지금 성경이 쓰여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 변화된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에 인함이라.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변화산의 예수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결국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이루셨는가 그것만 남는 거예요. 무엇에도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뭐 옆에서 자꾸 남으려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누가 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아니니까. 나는 어떤 놈인지 내가 아니까. 내버려 두면 나밖에 모르는 놈이고 제가 왜 몰라요, 그걸? 그런데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또 잊어버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내 기쁨이라는 거 압니다, 제가.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천국 현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 천국의 영광이 꽉 차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활하면 그 천국 영광이 내 안에 꽉 차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이제 덮는 거예요, 또. 이게 나의 현실이에요.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무슨 고생이 있었고, 뭐, 무슨 병이 걸렸었고, 뭐, 어떻게 망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그날 예수님 얼굴 딱 보는 그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도 영화롭게 부활하여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영광의 모습,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이 모세와 엘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영원히 그 예수님 하신 일들 얘기하며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그분과 교제 나누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도 엑소더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모든 저희 하는 일들, 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